KBS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주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내용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각각 강조, 일면, 탑으로 실은 기사들이 각각 달라서 돌아가면서 탑기사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탑기사는요. 의정 충돌의 역설 K-의료 갈 길 뚜렷해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반발에 병원을 뛰쳐나간 지 꼬박 한 달이 됐습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의 필두로 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만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지난달 20일부터 진료 거부에 들어갔는데요. 남은 의료진만으로 2주도 버티기 힘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의료 공백은 있을지언정 의료 대란이나 의료 붕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서 중증 응급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중등증 비응급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수십 년 왜곡됐던 의료 전달 체계도 바로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 이탈이 낳은 역설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길이 명확해진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이 실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4명, 종합병원까지 포함한 전체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361명으로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기관도 전국 408곳 중 396곳, 한 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고요. 일반 입원 및 수술은 40%에서 50%가량 크게 감소했지만 어디까지나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에 한정된 수치입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인 지난달 첫 주와 비교해 한 11%나 오히려 증가했고요. 관절, 뇌혈관, 대장, 항문, 심장 등 특정 질환을 다루는 전문병원들도 환자들로 북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몰렸던 환자들이 진료를 보지 못하자 중형병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환자 전원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고난도 의료 역량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수술에 집중하고 총각을 다투지 않는 환자는 2차 병원이 맞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원했던 변화라고 하는데요. 의료 공백 극복을 위한 대책들은 곧 의료개혁에 단초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제도 밖에 있던 진료 지원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 및 교수 1,000명 증원, 수가제도 대수술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러 개혁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승현 인천의료원장은 뜻하지 않게 보건의료가 강제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체계를 제대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의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 상반기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의료기관 요양급여 비용 43조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차는 비중이 10조 원가량이 됩니다. 한 23%가량이 상급 종합병원 45곳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1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은요. 전국 모든 의원을 합친 비용 12조 한 1천억 원에 버금가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에서 외래비 비중도 2018년 35.4%에서 지난해 36.4%로 오히려 외래 진료도 더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까지 독식하는 탓에 1, 2차 병원은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기사인데요. 관련 기사 2면에서도 크게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의정 출동 충돌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K-의료가 가야 할 방향이 뚜렷해졌다라는 기사이고요. 하단에 한동훈 민심에 더 민감해야 선거은 윤의 결단 제 촉구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관련된 기사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일면 탑기사인데요. 한동훈이죠. 패배된 윤정부 뜻 못 펼치고 끝나. 일면 탑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수도권 후보들은 총선 악재가 되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기사 아침에 뉴스에 떠가지고 소개해드리고요. 신문에는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여당 출마자들은 친윤, 비윤을 가리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기록적 패배였던 4년 전 21대 총선 결과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이 여당을 떠나고 있다는 건데요. 4년 전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103석 그리고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용기를 내자라고 말하면서 저는 남은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며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인 관계자는 4년 전 21대 총선 참패 원인도 공천 자분과 막말 논란이었는데 이번엔 당정 갈등까지 추가됐다며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선 비례대표 선정을 두고 당내 주류가 문제를 제기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날 친윤 이철규 의원이 호남 당직자 배제라고 비례 공천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은 없다며 사천이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넘어 탄핵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에서 민주당 자체로 151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며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냐라고 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기사 3면에서도 자세히 1면, 3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측에는 윤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라고 돼 있는데요. 또 이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1면 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스톱. 시세 70% 유지 방침이라는 기사인데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합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이제 공동주택 기준, 아파트 기준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 이후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총선 전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을 두고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물레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 토론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연구 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폐기 방침만 7개월가량 앞당겨 총선 직전에 이제 발표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현실화율 한 69%, 한 70%가량 현실화율이 돼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11월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적정 현실화율을 향후 변화 없이 적용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한 1.52%, 서울은 3.25%가량 올렸습니다.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게 아니라 그건 동결이 됐고요. 그대로 69%가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상승함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일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겠다며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서민 청년 주거비용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읽어 살펴보고요. 또 지금 장기 불황에서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의 금리 마이너스 0.1%인데요. 17년 만에 금리를 0.1%포인트 올려가지고요. 이제는 일본의 금리가 0% 아니면은 0.1% 정도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영내지 플러스 금리로 바뀌었다라는 소식 중앙일보 그리고 한겨레 모든 신문에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경제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중앙경제 섹션의 일면 탑기사는요. 주주 가만히 있는데 대기업이 이사 보수 한도 축소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슈퍼 주총 시즌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2천여 개 기업이 주총을 열게 됩니다. 주총의 단골 안건이죠. 주주 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경영진 등의 이사 보수 한도 하향, 오너 일가의 경영권 대결, 신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최고 경영자 CEO를 비롯한 임원진, 경영진에 대한 보수 총액 한도를 줄이자는 안건입니다. 이전까지는 대개 기업이 이사에 대한 보수 한도를 높이겠다라고 안건을 올리고요. 주주들이 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기업 스스로 보수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바람직한 내용인데요. 주주 환원 정책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면 탑기사는요. LG 국내 최초로 기업 대학원 만들어 석박사 준다라는 기사인데요. LG가 국내 1호 대기업 대학원을 만듭니다. LG가 서울대, 연고대와 같은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정식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LG AI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인데요. 대학원 AI네요. 참 정말 오늘도 AI 얘기 안 할 수 없는. 또 바로 옆에 가봤더니요. MG 세대 하루 수면 시간 6시간도 채 안 되네라는 기사가 짤막하게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MG 세대 이게 1980년부터 2010년생을 말합니다. MG 세대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요.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젊은 세대가 유독 적게 자는 대표적 원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이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잠 늦게 자는 거죠. 대한수면학회에서 권장하는 성인 적정 수면 시간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하루에 한두 시간 잠 덜 못 잔다라는 내용 조선경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면 탑기사는요.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에 엔테크 이제 엔화 플러스 재테크죠. 엔테크 기대 엔화 예금 13조 몰렸다라는 기사인데요. 앞서 일본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플러스 금리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엔테크를 할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외화 예금 중에서 엔화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었다고 하고요. 2월 국내 엔화 예금이 9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3조 원가량의 외화 예금 중 엔화가 이렇게 지금 엔화 예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강세.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환차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강세 환차익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엔화 가치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화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금리까지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요. 엔화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엔화값 더 뛰어오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금리 뭐 올 하반기인가? 그리고 올 연말까지 또 하락하겠다라는 게 또 전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엔화 예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 동아경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보 일면 탑기사는요. 카지노 빠진 골든 테라시티 아파트 단지로 채워지나 골든 테라시티 예전에 옛 미단시티인데요. 인천 영종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든 테라시티 여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 사업이 최종 이제 무산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체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광 리조트 복합도시라는 기적 컨셉을 버리고 업무 주거용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제 이런 관광 리조트 복합 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세우겠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아파트 단지 건설로 카지노 무산에 따르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서 크게 다루고 있고요. 경기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경기별면 탑 기사는 여론조사한 내용이네요. 연수구 을입니다. 김기흥 28.9%, 정일영 44.3%. 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오는 4월 총선 인천 연수구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다른 후보들에게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수구 을 선거구는 재선을 노리는 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청장까지 3파전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19일 경기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 연수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후보 지지도에서 정일영 의원 44.3%, 김 전 부대변인 28.9%, 김 전 청장 18.1%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바뀌네요. 이와 함께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0.7%, 국민의힘이 한 5%가량 높네요. 35.5%, 녹색정의당 1.2%, 개혁신당 3.8%, 새로운미래 1.5%입니다. 조국혁신당 17.6%나 나왔네요. 이거는 그냥 정당 지지도고요. 비례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는 엄청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4%, 국민의미래는 31.1%인데요. 조국혁신당 29.2%로 거의 뭐 더불어민주연합은 뭐 압도하고 있고요. 국민의미래 31.1%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총선 성격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서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 소위 정권 심판론이죠. 44.7%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7.2%. 이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중부일보에서는요. 인천 상위가 총선 후보에게 인천경제 3대 희망을 제안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고요. 인천일보에서는요.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직자 지킨다 해가지고요. 인천시가 돈 없는 폭언 등에 시달리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이 민원 대응 TF팀, 태스크포스팀 꾸리기에 나섰다는 소식 인천일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